지금까지 에베소서 강해를 36번 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은 한 절, 두 절을 가지고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또 오늘 22절에서 33절을 자그마치 12절을 오늘 한 번에 이제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빨리 끝나야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22절에서 33절을 한 번에 이제 다 강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특히 뒷부분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거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성화, 이게 대단히 심오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는 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이 일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시간에는 이 어두운 세상,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와 같은 그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여러 곳에서 생기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5절에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고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사용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자, 이런 모든 걸 위해서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18절에는 앞뒤 문맥상 여기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충만,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fill이라고 해서 F-I-L-L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컵이 있으면 물을 이렇게 채우는 거, 이게 채우는 게 fill이에요. fill.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하는 영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생활해도, 한 집에 살아도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에까지 성령님이 가득 차는 이와 같은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이 정신 잃고 포도주에 지배받는 것처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 말씀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명령은 현재형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모레도 성령 충만, 죽을 때까지 임종하는 자리에까지 가서도 성령 충만. 맞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 19절에 가서 보니까 늘 찬양과 노래,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20절에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21절 가서 보면 서로를 섬기는, 나 자신을 낮춰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감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표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급이 형성이 되고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섬기려고 하면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있고 관계가 있어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33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기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6장 1절에서 4절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 9절, 종과 주인, 고용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고용을 받아서 그래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이에도 여기에도 서로 섬길 때 서로 복종하고 낮추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해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37번째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는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원대한 청사진, 이걸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큰 산이 있는데 결혼이란 산이 있어요. 우린 그냥 결혼 그러면 남자 여자가 그냥 결혼해놓구나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산, 결혼이란 산이 있어요. 그 결혼이란 큰 산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나무를 찾는, 그러면 야 이게 정말 원대한 계획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22절에서 33절 이제 읽으니까 목사가 이제 낭독을 하니까 뜨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잘 듣고 오늘 가야 될 텐데 이건 남편에 대한 이야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냥 뜨끔하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뜨끔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뜨끔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이 많네. 벌써 보니까 뜨끔해갖고 교회에서 이렇게 뜨끔하는 일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 하나님 말씀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오늘 전달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제가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로 8개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결혼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6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가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제가 14번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과 아내, 결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했는데 시리즈로 그렇게 8개, 그 다음에 6개 이렇게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치고 가정과 결혼 이렇게 치면 8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시리즈 치면 6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게 주례를 이제 부탁하는 분들에게는 이 시리즈를 꼭 듣고 와라. 그래야 주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하고 이런 분들은 이걸 이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가정, 결혼이. 근데 지금은 이제 에베소서 강의하는 가운데 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것만 오늘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원대한 결혼 계획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로 가서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결혼식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그 식을 이제 살펴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 이거의 그 청사진, 그게 뭔가 도대체 이런 것들과 함께 남자와 여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21세기 지금 이 맨 끝에 지금 마귀가 남자와 여자의 성 문제 이거를 완전히 혼동을 일으켜서 지금 성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중간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남자 있고 여자 사이에 성이 자기 원하는 대로 쓰면 성이 되는 이러한 그 착각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아이고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갖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이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구체적인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사용이 되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들을 때 좀 듣기가 좀 거북할 거예요. 근데 이거 영어로 어쩔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거 순종 아니면 복종인데 obey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submit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있는데 이 submit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지 지금 가정을 얘기하는데 가정. 가정에서 맨 마지막에 최종 권위는 남편이란 뜻이에요. 맨 마지막에 영어로 그냥 final say. 우리 집안의 결정 이게 마지막 내가 하는 거 이거는 남편이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 그런 의미지. 뭐 이거 종처럼 남편이 막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오늘은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우리 자매님도 모르긴 한 입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기요. 이거는 독재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예, 오늘 이야기하는 창조의 질서상 가정에서 최종적인 final say 이 문제는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할 때 그거는 남편이 결정하는 거다.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 몸, 교회의 구원자신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십니까? 여기도 복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여기에 대해서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 지금 여기에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복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듯이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지만 22절 밑으로 계속 나가면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 나오면 꼭 예,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그 원리를 이해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막 종처럼 학대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앞뒤 문맥이 계속해서 남편 아내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 아내 지금 이런 관계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사람이 교회예요. 목사에게 복종할 필요 없어요. 교회나 교단에 복종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그게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오선도선 뭐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누가 가면 끝에 가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최종 결정권자, 결정권자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모든 책임이 맨 끝에 가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결정을 내리고 뭐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해갖고 제가 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해주면 내가 책임을 지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뭐 해가 하여튼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일이 잘못됐어요. 예. 그 아내가 뭐 이걸 해야 된다고 자 열심히 해갖고 그래갖고 했는데 일이 잘못됐어요. 근데 결정을 누가 내린 거예요? 결국은 남편이 내린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서브젝트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Submit. Subject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신하란 뜻이에요. 신하. 그렇다고 남편이 왕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이제 신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 뜻은 뭐냐, 가정에서 최종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건 남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다. 우리 자매님들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자, 그래서 자매님들에 대한 건 세 절만, 하나님이 세 절만 줬어요. 세 절. 근데 남편에 대한 거는 가서 보니까 25절부터 30절까지 해서 6절이나 나와요, 여러분. 6절. 남편이 책임이 워낙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을 기록했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3절만 기록하고 남편에 대해서 6절이 나오니까, 아, 이거 책임이 막중한 거구나. 이미 양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양을 봐도 책임이 막중한 거구나.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I love you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에요.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기까지,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관계를 생각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입에 I love you만 달고 있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도 남편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26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내용이 25절에 있어요. 자, 그럼 구원이 끝이 아니고 26절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내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신부,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구원시키는 거, 그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물로 이렇게 씻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기까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죽으신 거다. 자, 그래서 27절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 그것을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 만찬에서 만나서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제시하려고, 여기까지 예수님이 목적을 두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내를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화되는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6절, 27절은 누가 거룩하게 되고 누가 흠이 없게 되는 거냐?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교회가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남자도 포함이 되고 여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26절, 27절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결혼의 목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위해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시켰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부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흠이 없고 주름이 없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 그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듯이,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에 완전한 배우자를 꿈꾸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결혼하면 상대방 배우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요새 업그레이드만 있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나. 지난 한 40년 동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통해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자꾸 남만 신경 쓰지 마시고 상대방은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지. 그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야.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결국은 이 부족한 상대, 배우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업그레이드를 서로 시켜서. 그래서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그때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잖아요. 40년이든 50년이든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살면서 어떻게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상대방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좀 대답이 적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예. 상대방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 일을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결혼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세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편의 사명이 아내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우리 남편들이. 이게 심오한 진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처럼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이걸 모르고 얼마나 헤맸는지 제가. 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믿습니까? 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결혼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때요? 그 판에서 얼마나 아프다고 그래.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가 다 흘릴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모델이다, 남편들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남편의 그 역할이 힘든 거다. 그죠? I love you 하고 뭐 이걸 뭐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일단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정의 행복과 기쁨은 남편의 희생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정의 행복과 기쁨, 평화는 남편의 희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형제님들이 굳게 아주 결심을 하셨나 보네. 그래서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런 생각 자체가 결혼의 목적을 놓친 거예요. 저 사람하고 싸워갖고 내가 좀 이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러면은 결혼이 뭔가를 모르고 결혼한 거라고. 제가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거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래서 겨우 요 정도 지금 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잘 이해하면서 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 모르죠, 이런 거를. 그래서 뭐 어떤 지식이 특별히 있어야 되냐?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우리 천국 가서 뭐 저건 목사도 하고 뭐 그랬으면 어떤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을 텐데 그걸 제 아내와 같이 공동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예,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뭐 하고 그런데 그냥 집안에서 싸우고 그러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과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더 어떻게 돼 있어요? 약한 그릇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남편으로서의 시작, 의무의 시작이 되는 거다. 처음과 끝이 그거라고 늘 생각을 하시고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넘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편들 이야기 여기까지. 어휴, 이제 숨을 이제 넘어가는구나. 자, 이 다음에 이제 30에서 33절에 위대한 신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그런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 우리가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뼈고 예수님의 지체예요. 뼈, 지체, 멤버란 말이에요. 이게 새끼손가락도 되고 이 발가락도 되고 이거 손도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의 일부니까 그 몸의 일부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내 뼈와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뼈와 내 몸이다.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의 뼈와 여러분의 지체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남편 맞죠? 예,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듯이 집안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내 뼈, 그 다음에 내 지체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희생이 가능하다. 31절에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31절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 가서 한번 창세기 2장 가서 보겠습니다. 2장 24절 거기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이런 까닭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므로나 이런 까닭으로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몸과 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제가 여기 있고 제 처가 저기 있어요. 육체가 달라요. 저기 하나 육체가 있고 여기 하나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둘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육체로 보시는 거다. 한 육체. 왜? 서로가 다 뼈와 몸과 이런 지체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고 뭐라 그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성경이 한 육체이다. 둘이 두 몸 같은데 한 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절에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큰 신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를 그대로 진짜 하면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는 뜻이에요. It is a great mystery. 미스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어떤 지식을 미스터리, 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신약시대 미스터리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나온 그런 단어예요. 근데 여러 가지 신비가 나옵니다. 그 신비 중에 great mystery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신비가 여러 개 나와요. 교회의 신비, 이스라엘의 신비, 여러 신비가 신약시대에 나오는데 그 신비들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한 신비가 뭐냐? 그게 결혼의 신비라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great mystery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두 육체 같은데 두 육체가 아니라 한 육체가 되는 거는 그거는 위대한 신비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비. 즉 결혼은 큰 신비, 위대한 신비예요. 어떻게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기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 둘이 합쳐서 한 육체지? 예,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게 미스터리예요. 근데 그게 보통 미스터리가 아니라 너무나 큰 위대한 그런 미스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위대한 미스터리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대한 미스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게 이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위대한 신비다.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그냥 그거 끝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22절에 32절 전체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복종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해요. 우리가 아내로, 신부로서, 그분이 신랑으로서 결혼식을 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가 공중에서,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 모실 때 휴거가 돼요. 휴거.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가 다 휴거가 돼서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6절에서 9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강력한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 도다. 예수님 이 땅에 자기 신부와 함께 내려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혼인 예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여도다. 그래서 7년 전에 휴거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선 혼인 예식이 이루어진다.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는 일이 어디서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그 천국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의 끝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결혼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 여기 30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예,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영원무궁토록 남편과 신랑의 그런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결혼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결합이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16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심이라. 자,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 이브를 만들었는데, 아, 이브가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었지만 하나만 줬다는 거야, 아내를. 왜 그러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고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남편과 아내가 원래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살펴보니까, 오, 가서 보니까, 예, 성경 맨 끝이 결혼 이야기예요. 결혼. 그렇죠? 근데 성경 첫 부분이 또 뭐 얘기예요? 결혼 이야기예요. 창세기 가서 2장 가서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결혼식 주례를 쓰시잖아, 거기에. 아, 가서 보니까 시작과 끝이 결혼이에요. 다 시작과 끝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성경 전체가 결혼 이야기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와 같이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글까지도 성경에 올라와 있는 거. 왜 결혼 이야기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2장, 요한계시록 19장, 창세기 2장에 첫 번째 결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마지막 결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결혼은 우리 모든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결혼, 그 다음에 마지막 결혼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그렇죠? 이런 관계,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 왜 시작이 됐냐? 2장 18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자, 왜 결혼이 시작이 됐냐? 남자가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줘요? 합당한 조력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조력자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19절, 20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짐승 세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예. 이 말씀이 이제 나온 다음에 21절에서 25절에 합당한 조력자 이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브를 데려다가 결혼 예식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뭐 이제 이브를 만드는데 이브를 만든 내용이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에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1장 2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했다. 이게 어떻게 창조됐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장에 사람하고 2장에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아담을 먼저 만들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리고 아담에게서 지금 이브를 만드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자, 1장 27절에 대한 설명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서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가서 보시면 2장 8절에서 14절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한다. 아무거나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정하게 입되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끝난 다음에 11절에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교회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이유가 나오냐. 더욱이 난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어야 된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서 14절은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특히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모임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9절에서 12절은 여자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를 다스리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유가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아내들이 복종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또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뭐 다 해도 맨 끝에 최종 권위는 남편이고 특히 교회와 같은 이런 공동체 이런 모임에서 여자가 이런 자리에 서서 그래서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끝나고 나서 곧바로 3장에 목사와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집사 2절 가서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만 된다. 여자는 안 된다고. 왜 그래요? 창조의 질서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 집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집사에도 14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목사나 집사는 이 앞에 서서 공중 앞에서 그렇죠 무언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상 안 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또 한 군데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8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지 이 닫고 살고 이렇게 막 강제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런 걸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주공간에서 수많은 별들을 보고 여러분과 저 몸속에 있는 원자, 세포 이런 걸 다 보라 얼마나 질서가 있는가.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자들은 남자들 대할 때 겸손하게 이제 대해야 되고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를 다스리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된다. 더욱이 남편과 아내는 더욱이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디모데 전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뭐냐? 창조 과정의 맨 마지막으로 창조된 존재가 누굴까요, 그러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근데 남자 다음에 여자가 지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므로 참으로 그는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만 하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머리는 남자인데 머리 위에 왕관 하나 씌운단 말,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영광이 여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남자가 머리인데, 그렇죠? 머리. 머리에 왕관 하나 씌운단 말이에요. 그 왕관이 누구냐?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창조 세상의 정점이 뭐냐?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창조 세상,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 세상 중에 남자의 영광이 여자니까 그래서 최고의 정점이 여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아담은 이제 매트웬리의 주석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트웬리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담은 아내가 만들어진 동안 잠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만들어주시오, 이렇게 예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지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무슨 조언을 줄 수, 잠자고 있는데 무슨 조언을 줘요, 아담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자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그대로 맡기고 쿨쿨 잠을 잤다는 거예요. 매트 헨리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이레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가장 합당한 조력자를 주시겠느냐. 그리고 쿨쿨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잠언 19장 14절에 나오는데 좋은 아내는 예쁜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는,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제 처를 보시면, 저하고 제 처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항상 일 벌리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분별 있게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분별 있는 아내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그게 좋은 아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 헨리가 또 뭐라고 썼냐.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지어졌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머리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를 눌러갖고 지배하려고 들 거고, 발로 하나님이 발에서 한 부분 떼어갖고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가 그냥 짓밟는 그런 존재가 이렇게 될 텐데, 옆구리 여러분, 항상 옆구리, 여기 늘 팔 밑에 여기 어때요? 항상 보호받는데 제일 중요한 데가 옆구리잖아요, 이거. 항상 여기, 그렇죠? 옆구리에 갈비뼈, 여기에서 여자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 허트가 있잖아요. 허트, 심장이 있는데 허트가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 마음 가까운 데서 이 여자를 취했다고 지금 매트 헨리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주석을 썼어요. 이 내 여자, 내 아내가 내 갈비, 여기에서 내가 항상 보호해줄 그런 존재다. 근데 심장에 가까워 있어요. 그 뭐야, 마음 가까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줘서 합당한 조력자가 되게 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주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끝이 나면 안 되고, 이거는 첫 번째 결혼,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결혼이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결혼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예표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죠. 맞습니까?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아담이 지금 장가를 가잖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내, 신부와 한 몸이 되는 그걸 보여주는 그와 같은 예표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거 남자와 여자의 결합, 이걸 다 끝이 아니, 이건 큰 신비인데,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결혼 주례를 처음 서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 이 그림은 어디까지 내다보시고 맨 끝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있는 가운데 결혼 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매튜 헨리가 이제 이걸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그의 배우자인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그분의 옆구리에서 창에 찔리고 그래가지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불을 빼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옆구리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렇죠? 물, 물이 뭐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물은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표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를 산 거예요. 그 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정화할 수 있는 것, 그건 물이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브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쓰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두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규례를 세워서 이게 두 육체인데 한 육체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혼은 완전한 그 순결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로 순결하고 순진무한 그런 사람들이었냐. 25절에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직 죄를 모르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순전한 그런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의 순결이 무엇인가? 2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불을 만든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와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 아버지가 데려오잖아요. 아버지가 이거 데려오는 것도 다 누가 먼저 데려온 거야? 하나님이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결혼식에서 하듯이. 그러니까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녀를 받은 거예요. 23절에 받고는 엄청난 탄성을 지르죠. 뭐라 그래요? 이제 드디어 합당한 조력자를 내가 찾았구나.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처음 창조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뼈요, 그분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아담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지금 그러한 탄성을 지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조력자,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보라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조력자를 발견하고 기뻐서 외치는 그 외침의 목소리가 이제 거기 있어요. 그게 뭐냐? 제2의 나를 발견한 거다. 나와 결혼한 이 여자는 제2의 나다. 이렇게 얻는 아내를 성경은 언약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아내. 말라기 2장 14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사이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다. 언약,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인 거예요. 남녀가 둘이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했다, 이게 결혼이 아니고 언약이 있어야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언약이. 예. 결혼은 단순히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언약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결혼이다. 얼마 전에 우리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나 김영창은 그대 이은아를 아내로 맞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아내도 똑같은 그런 언약을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해야 그래야 성경적인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서약 요새 다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있어야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혼은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다. 언약.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담은 또한 이브를 받아들인 표시로 이브에게만 독특하게 해당되는 그런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예, 이브에게 속한 성, 이브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은 뭐라 그래요? 여자라고 부를 거다. 그러니까 이브의 이름만이 아니라 여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이름을 여자, woman, W-O 한 다음에 M-A-N, W-O는 많은 사람들이 worm, W-O-M-B,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안에 아담은 자궁이 없는 사람이고 예, 이 이분은 자궁이 있는 사람인데 뭐만 틀려요? 성만 틀리고 나머지 본질은 아담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히브리 말로 이제 이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여자 사람이란 뜻이야. 아담은 남자 사람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장에 가서 보니까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 예,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의미와 규례를 직접 제정하시죠.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5절 가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자, 부부간의 유대, 그렇죠? 이거는 자연계의 어떤 유대보다 더 강한 거예요. 우리를 낳은 아버지와 우리를 낳은 어머니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존재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손자가 와서 보니까 그냥 엄마만 쫓아다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엄마예요, 엄마. 엄마만 쫓아다녀. 그렇게 가까운 그런 유대 관계인데, 근데 딱 결혼이 되면 아들은 아내와 결합하기 위해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부모를 떠나야 되고, 예, 또 남편과 연합하기 위해 딸은 부모를 잊어야 된다. 잊는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이제는 우린 새로운 유닛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 두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우리 두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배우자를 택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애정이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이 소중하다. 이거를 에베소서 5장 28절이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몸이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혼이 하나가 돼야 된다. 혼, 그걸 소울메이트, 룸메이트가 아니고 소울메이트. 방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결혼해갖고 방을 공유해. 예,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공유해야지. 근데 어떻게 돼? 소울을 공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거 하려면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그렇죠? 같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는 확고한 그런 믿음, 이것이 있어야 자식들도 동일한 그런 믿음으로 키우고 똑같은 그런 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이 걸어갈 수 있잖아요. 소울메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또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아, 그럼 여기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 지니라. 아, 그럼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있었나 보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규례에 따라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는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지, 이미 아버지가 많고 어머니가 많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결혼 예식에 증인이 되시고 주례자가 됐어요. 그건 무슨 결혼이냐?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결혼, 그 모든 결혼의 예표가 되는 거고, 모든 결혼의 맨 마지막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결혼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다. 이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결혼관계, 남편과 아내 이런 결혼관계를 늘 어느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늘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우리 아내는 그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어떻게 복종하는가, 그렇죠? 이것에 맞추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예, 그 다음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 그럼 아름다운 그런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에베소서 5장 맨 마지막 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5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얘기가 존경하라는 거야. 자기 남편을, 남편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만 나오고 그저 복종해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존경해라, 이 자매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는 사랑 침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